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래전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막 도착한 어떤 유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그 수많은 대학들 가운데 어떻게 이곳 대학으로 오게 되었냐고. 이 학생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 학생은 덧붙여서 곧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유일하게 받아준 학교이기에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이유로 학교에 오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자 이 학생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학교만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외통수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였더라면 다른 학교 가운데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여기 학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린 문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구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문을 닫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몇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아무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몇 군데 더 지원을 했으면은 이곳에서도 직장을 얻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마침 표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평강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고 아파트 투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TV 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지만은 참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지만은 평강이 없으셨지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평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을 폈을 때 눈에 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년 동안이나 취직이 안 되다가 어렵사리 한 군데 취직이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중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참 어려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취직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월급을 협상하는 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러 떠나는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월급 얼마 오퍼를 하라 그러면은 8만 불을 하라고. 나중에 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가기 전날 성경책을 폈대요. 성경책을 폈더니 마침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내 말대로 8만 불 요구했다가 그 회사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펴서 분별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우연히 본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시해주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성경을 펼 테니 자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분이 나빴지만은 하나님 뜻이 단번에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성경을 닫았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왕 시도한 것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무엘상 20장 38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체 말고 서두르라 멈추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 말씀이 있냐고 묻습니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좋은 대학에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한 푼도 없는데 크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하고 경건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에 확신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일을 잘 압니다. 다윗의 맏제 형인 엘리압을 보고 이가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확신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말재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상황과 마음 상태와 우연히 본 성경 말씀과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강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폈더니 이 말씀이 나왔기에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말하고 믿어온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하는지 애를 가져야 하는지 가진다면 몇 명을 가져야 하는지 타주로 승진 발령을 받고 타주로 가야 하는지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새 직장을 찾아야 하는지 애를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하는지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 이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개개인에게 매우 심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결정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구체적인 삶의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합니다. 어떤 결정을 놓고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다면 주로 제 생각과 제 감정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과 기도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이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원으로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항상 악할 뿐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광야의 모세에 견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수많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자기 자신을 견줍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이기에 특별히 다른 책들은 일체 보지 않고 주로 성경과 성경에 관한 책들만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로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약 7년여 섬겨오면서 한 번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었거나 비전을 보았거나 사인을 보았거나 기타 신비한 특별한 경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해왔지만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많은 시행착오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에 일체 잡음이 없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저의 부족함을 잘 메꾸어주고 성도들이 저를 잘 인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미련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각 제 길로 갈 때가 많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의 눈이 어두워서 헤맬 때가 대부분이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의로 주님을 대적할 때가 많지만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뤄가시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와 데이트하고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 잡을 찾고 무슨 잡을 잡아야 하는가? 애를 언제 낳고 몇이나 낳아야 하고 어떤 차를 언제 사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전지하시기에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들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씨름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신비가 있는지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들일 때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미 성경에 다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누구도 놓치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천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한 직후에 29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삶, 지복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이 명백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왜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다 없어질 것들, 다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대단히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왜 결혼 대상과 좌업과 자녀와 자동차 등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근원적인 동기를 보면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충족감과 행복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밝히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표현을 보면 이방인들이나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들은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달을, 아니 1년 후를, 아니 5년 후를, 아니 10년 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중하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그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는가? 어느 대학에 가야겠느냐, 어느 직장을 취해야겠는가,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둘째, 동기가 순수치가 않습니다. 자신의 충족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왜 좌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 자녀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지금까지 목사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고 하늘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세상에서 종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을 알기에 일부러 낮은 학교로 자녀 보내는 부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보낼까 하는 것만 봤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분별 방법이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늘 변하는 주변 상황과 정함이 없는 마음과 우연으로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모두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 둘을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내내 다른 모든 것 구하기 이전에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선교여행 떠나려고 하기 전에, 구제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역겨울 뿐입니다.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로 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살 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뛰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그리고 군사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다수는 세상과 같이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좌합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죄된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원어 표현을 보면은 변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변형은 누에고치가 나비로 변형되는 그러한 과격한 총체적인 변형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이 과격하게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형수술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과격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와 결혼을 하는 이유와 잡을 잡는 이유와 자녀를 두는 이유와 돈을 버는 이유가 과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고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곳으로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무정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들, 우리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자들,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채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 하나하나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건치 못한 인터넷과 TV와 잡지들로부터 마음속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들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채워야 합니다. 물리학의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많은 쓰레기들을 매일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10분 성경 말씀 봐갖고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년 내내 기억하기를 원한데 오늘 주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다른 모든 것 생각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아무리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소리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동고동락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큰일 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변화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갖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액티비티 해갖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주님과 뚜벅뚜벅 동행할 때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말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맨 나중에 가서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수련회를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메시아의 본질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서야 드디어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십자가 제자도의 길 주님과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고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원아홉기는 앞으로 1년을 지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를 악물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